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오늘은 Is Democracy Possible Here? 제3장 종교와 존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3장은 우리가 이전에 시민교육센터에 올렸던 Dworkin Explores Secular Religious Models for Society라는 육성 강의의 내용과 상당히 겹치는데, 그래서 그 제가 겹치는 부분을 뺐습니다. 뺐고, 그래서 이두 개를 같이 출력해서 같이 나란히 놓고 보시면 되고, 이제 종교가 정치에서 하는 역할 자체의 문제보다는, 우리가 어떤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무엇이고, 그 강제의 사유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구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민주주의론에서 볼때 가장 핵심적인 이 장의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그래서 저희가 녹음을 하고 내려왔더니 6시였는데 5시부터 게임이 시작했으니까 6시쯤이면 한 게임 끝났겠다 이러고 갔는데 소년 김태경 선수가 3대0으로 아주 신을 박살냈더군요. 그래서 가서 딱그 화면이 나오는데 김태경 선수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던데 황당해가지고 아니 왜 벌써 끝난겨 이러고 황당했었는데 결국 루크 스카이워커가 다스베이더를 배워버렸는데 이게 영화랑 다른데 이러면서 황당해했습니다.
해리포터와 볼드모트를 묻히려고
해리 폴트가 볼드먼트가 누구죠?
그 해리포터에서 궁극의 그 마, 해마
아
해마포터
예
아빠 죽인
뭐 해리 포터가 대마왕을 무찔렀다 이렇게도 되고 또뭐 한겨레 기사인가 거기 보니까 한겨레 기사 아니고 온게임의 기사인가 소년 기적을 일으키다 이렇게 딱 표제가 붙었더라고.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제 잭팟을 터트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시민교육센터 공부도 하다 보면은 또 잭팟을 터트리는 학문적 업적이 달성될지. 특히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진지하게 공부를 시작해 보시려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나 책 읽는 방법을 배워서 나아간다면 그런 기초를 쌓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3장 종교와 존엄. 그래서 1절에서는 1절, 2절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제가 7절까지는 뭐 도킨 육성 강의 필사본 내용과 중복도 되고 크게 중요치 않은 내용이라서 문단 기준으로 요약하지 않고 그냥 절 기준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 에반젤리컬 크리스티아니티 이들이 정치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며 투표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 토론에서 종교적 논리로 무장하여 참여하고 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은 이 바라보는 것을 결정하는 척도는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치에서 종교의 역할에 대한 관점이 되겠죠. 2절, 두 모델. 우리는 이 문제를 쟁점별로, 즉 이슈별로 다룰 수는 있지만 이는 부분적인 리스트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서 뭐 다윈의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칠 것인지 아니면 동성 결혼을 인정할 것인지 초기 단계의 태아를 낙태시키는 것을 금지할 것인지, 사립 종교계 학교의 종교 수업에 교육 바우처와 같은 형식으로 공공 재원이 지원되어야 될 것인지, 국가 정책을 신의 뜻에 의해서 의존해서 정당화하거나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 반대자들을 교회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축출하는 움직임이 정당한가, 다윈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이 학교에서 가르쳐져야 되는지, 이에 도전하는 지적 설계론들도 함께 소개되어야 하는지. 이런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전략을 통해서 정치에서의 종교의 역할을 파악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단점이 있죠. 이러한 리스트들은 언제나 부분적인 리스트에 불과하고 미래에는 어떠한 새로운 쟁점이 발생될 것이며 또한 사람들의 중심점이 어디에 가서 어떠한 그 쟁점별 이합집산이 이루어져서 태도를 나누는 기점이 될수 있는 그런 것이 될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들 일반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두 가지 극점을 이루고 있는 태도를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두 모델을 먼저 설정해보고 각각의 모델에 따르면 어떤 결론이 나오고 그 각각의 모델은 인간 존엄의 두 원리에 대해서 어떤 해석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어떤 해석을 더 적절한 것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보다 일반적으로 탐구하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모든 평화적인 종교적 신념과 무신앙에 관용적이어야 한다는 우리 모두의 신념은 어떤 기초에서 도출될 수 있는가? 그래서 두 가지 모델을 소개하죠. 하나는 관용적 종교적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관용적 세속적 모델이죠. 그래서 이 세속이 뭐 자넨 너무 세속적이야 할때그 세속이 아니고 종교적이다 이런 그에 대비되는 의미에서 비종교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번역을 비종교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관례에 안 맞죠. 보통 이제 세큐럴리즘 이런 것도 세속주의라고 번역이 되고 있고 또 글자 수도 여덟 글자로 딱딱 맞추는 게 보기 좋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드워킨 필사본 세 번째 페이지의 맨 밑에를 보면은 관용적인 종교적 모델은 미합중국이 개인적인 가치에서나 공공적인 가치에서나 종교에 헌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러한 헌신이 결코 누구에게도 종교나 특정한 신념을 강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신 종교에 대한 헌신과 같은 추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는 것이죠. 반면에 관용적 세속적 모델은 국가는 종교의 가치, 중요성, 진리성에 대한 어떠한 견해에도 헌신해서는 안 되며 이것이 유일신 종교에 대한 헌신과 같은 추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금지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뭐 유일신뿐만 아니라 뭐 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을 비신앙자에 대해 비해서 우대하는 어떤 국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금지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두 모델에 따라서 달라지는 쟁점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의 두 부분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1문은 정부가 국교를 창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문은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오타가 났는데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학자들은 종래에 이들 두 부분을 서로 분리된 독립적인 명령으로 이해했고, 그래서 때로는 서로 갈등하는 명령으로 보았다. 그래서 드워킨 이전의 법학자들은 어떤 더 추상적인 원리로부터 수정조항 제1조를 해석하려는 노력을 안 했던 거죠. 더 추상적인 통일적인 원리로부터 수정조항 제1조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단지 물리적으로 파트 1과 파트 2의 그 의미를 이해하다 보니, 파트 1과 파트 2가 서로 때로 갈등할 수도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제3절 국교의 창설의 측면에서 두 모델의 차이를 보면은, 종교적 모델은 종교를 강제하는 것만 금지합니다. 특정한 종파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만 금지하지, 일신교 혹은 기독교와 같은 보다 넓은 의미의 종교를 지지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그래서 뭐 침례교를 지지한다든지 장로교를 지지한다든지 뭐 가톨릭을 지지한다든지 이런 것은 금지되지만은 기독교를 지지한다, 국가가 지지한다 이런 것은 허용하는 거죠. 따라서 중립성은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세속적 모델은 모든 종교는 허용되고 또한 국가는 이들 종교에 대해서 중립적이어야 된다. 뉴트럴. 충성서약 등 국가 의대와 종교를 결부시키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 4절에서 이제 파트 2 부분에서 드러나는 두 모델의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종교적 모델은 종교는 스페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취급을 받아서 그래서 종교 활동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다 일반적인 윤리적 자유로부터 도출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 자기 완결적인 권리 발생 논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속적 모델은 종교의 자유는 보다 일반적인 윤리적 자유, 즉 포괄적인 자유권, 개인의 행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같은 보다 일반적인 윤리적 자유로부터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5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관용적 종교적 모델에 미국은 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워키는. 6절, 종교와 좁은 정치적 자유주의. 상충하는 종교의 교리가 정치에서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막고 정치적 자유주의를 확립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존 롤즈가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단 존 롤즈의 전제는 사회 구성원들은 각자 전일적으로 보았을 때는 양립 불가능한 포괄적 교리를 신봉하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가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일적으로 관찰하려면 이 뜻은 뭐냐면은 만약에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진리치를 이슬람교나 아니면 불교 무신앙자의 어떤 교리와 교를 이제 닥트린이라 그러죠. 그것과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오직 하나만이 옳고 모든 문제에 있어 오직 하나만이 옳고 그 이긴 것 하나만이 집단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 요런 것이 바로 전면적 충돌이죠. 분명히 정치적 자유주의는 그렇게 해서는 만성적인 전쟁 상태가 이루어질 뿐이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주의는 어떤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사회가 공정한 절차라고 합의하여 그 공정한 절차로부터 나오는 결론들을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규칙들 그리고 포괄적 교리의 전면적 충돌을 막도록 그 포괄적 교리들이 전일적인 관찰을 할수 없게 하게 주의 깊게 그어진 사적 자율성의 영역의 확보 이런 것을 각 포괄적 교리를 가진 사회 구성원들은 전쟁 상태와 자신들에게 가해진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중첩적으로 합의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중첩적 합의를 통해서 정치적 자유주의를 확립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즉, 종교적 확신과 같은 포괄적 교리에 호소하는 논리는 체계적으로 정치적 담론에서 배제되게 되죠. 드워킨의 방법은 종교적 확신과 같은 포괄적 교리를 정치적 담론에서 인위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인간 존엄의 두 번째 원리를 받아들인다는 점을 보이고 종교와 정치를 보수주의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은 그러한 두 번째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방법을 택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전략 1과 전략 2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롤즈가 말하는 중첩적 합의라는 것 역시 두 번째 원리를 모두가 받아들인다는 것과 비슷하게 이해가 되고, 다만 이제 롤즈의 경우에는 그러한 결과로 포괄적 교리에 호소하는 논변은 정치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배제된다는 거죠. 자유주의의 적으로서. 근데 드워킨의 어떤 언변은 너는 그런데 호소할 수 있다. 네가 정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그런 종교적 확신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정치적 담론의 영역에서 괄호로 묶어서 삭제해버리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 이야기해도 된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종교적 생활을 구성하는, 그래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추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스스로 반성해보라. 그렇게 하면은 바로 두 번째 원리에 대한 우리 모두의 수용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어떤 정치적인 결론은 그러한 모두가 수용하는 원리에 대한 보다 좋은 해석이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좋은 정치적 논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여달라. 보여주지 못하면 그 원리에 어긋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논리 구조상 뼈대만 놓고 보면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도킹의 방법이 듣기 좋다. 왜냐하면은 뽕을 먹이려고 쓴 글이니까. 7절, 종교적 자유는 왜 보장되는가? 그래서 이 관용적 종교적 모델이 아까 말했듯이 종교적 자유가 종교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유를 스페셜하다. 종교가 특수한 분야에서 자유가 나누어진다고 본다는 점에 차이가 난다고 됐죠. 그래서 파트 1과 파트 2 어멘드먼트의 두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개인적 책무의 원리라는 두 번째 인간 존엄의 원리와 이두 가지 모델의 해석이 어느 것이 더잘 맞을까? 관용적 종교적 모델은 종교의 자유권에 대해서 좁은 개념을 지지합니다. 반면에 세속적 모델은 넓은 개념을 지지합니다. 좁은 개념을 지지하는 종교적 모델의 논거 중에 첫 번째는 종교는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활동이나 신념과 구별되는 종류의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이 신앙자인 사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호소할 수 있는 논리죠. 어떤 그러한 특별함을 느끼지 못하는 무신앙자들은 이러한 종류의 논거를 설득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로 종교적 자유를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 무신앙자, 무종교자에게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한 확장을 옹호할 수 있으려면 보다 일반적인 자유의 이론이 필요함에도 그것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게 되겠습니다. 관용적 종교적 모델을 지지하는 두 번째 논거는 역사적인 논거인데, 그것은 바로 그 유럽의 종교전쟁, 기나긴 종교전쟁과 또 식민지 분열의 경험이 그러한 전쟁과 내전을 막기 위해서 종교를 특별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 교훈의 결과로 지금과 같은 종교의 특별한 보호 조항이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억지로 끌어들이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판으로는 첫 번째로 무신앙자나 소수 종교를 관용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특히 뭐 여기서 오늘날 쓴 거는 그 한국 얘기가 아니고 미국 얘기죠. 무신앙자의 자녀에게 학교에서 기도문을 암송시키는 것은 미국에서 전쟁을 불러오지 않는다. 그 미국에서 뭐90몇 퍼센트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쟁할 엄두를 못 내겠죠. 그리고 워낙 분위기 자체가 기독교적이니까. 한국에서 만약에 무신앙자의 자녀에게 학교에서 기도문을 암송시킨다. 그러니까 뭐 종교계 학교가 아닌데, 공립학교를 비롯해서 모든 학교에서 그런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네. 지금은 사립학교에서만 그러고 있고,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의식이 되게 낮기 때문에, 한번 크게 이슈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만약 공립학교에서 전면적으로 기동을 암송하게 한다면은 미국에서는 내전이 안 일어났지만 한국에서는 일어날 수도 있겠죠. 논거 3. 신학적인 요구 조건. 강제적인 개종은 신을 위하는 일로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즉, 강제된 종교는 우리 종교의 성스러운 창설자의 계획에서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를 강제하지 않는 것이 신에 더잘 봉사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죠. 비판으로서는 국교를 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를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즉, 왜 관용적 종교적 모델은 국교를 세우지 않는다는 그 헌법 조항을 용인하게 되었을까? 개종을 강제적으로 안 하고 그냥 국가가 이렇게 영향을 상당히 직접적으로 행정적으로 끼쳐가지고 기독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신을 위하는 일로서 쓸모가 있겠죠. 일단 집집마다 이제 방문 포교도 하고 이러는데 국가가 포교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가 뭐 양심의 자유를 침해서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에 세금을 써서 그 세금을 좋은 종교를 포교하는 데 쓴다는 건데 관용적 종교적 모델의 입장에서는 이걸 알수 없는 어떤 견해를 그 헌법의 파트를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논거 4. 종교 활동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영혼의 구원을 제약한다. 이것도 역시 무신앙자의 관용에 맞지 않고. 따라서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즉, 7절의 결론은 종교적 자유는 왜 보장되는가라고 했을 때 관용적 종교적 모델의 설명이 정합성이나 완결성이 없다는 것이죠. 즉, 종교가 특별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종교에 대한 헌법적 문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두가 동의하는 좀 추상적인 어떤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세속적인 모델의 답을 살펴봐야 되겠죠. 세속적인 모델의 답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다 일반적인 자유권으로부터 종교의 자유가 도출되고, 종교의 자유는 그런 일반적 자유가 적용되는 한 분야일 뿐이다라는 것이 세속적 모델의 입장이었습니다. 문단 35. 권리로서의 자유. Liberty is right to do what you want with the resources that are rightfully yours. 권리로서의 자유. 제가 어역을 했습니다. Liberty, 권리로서의 자유는 정당하게 각인에 속하는 자원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할 권리이다. 이게 이제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자유의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사유는 허용하되 이런 이런 사유는 배제하게 되고 이런 허용과 배제의 어떤 구분선을 잘 지키는 모델은 바로 관용적 세속적 모델이라는 것을 더킨이 쭉 논증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를 권리로서의 자유에 대한 이 명제를 찬찬히 뜯어보면은 자유가 평등의 이념과 이미 그 정의상에서 묶였다는 것을 알수 있죠. 즉, 정당하게 각인에 속하는 자원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할 권리이다. 즉, 실존적 가능태가 막바로 실존적 가능태 중에 특정한 실존적 가능태를 절대화하여 그것을 자유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머지 조명받지 못한 어떤 실존적 가능태의 권리로서의 잠재성은 무시해버리고 하나만을 지상절명의 절대의 가치로 삼는 그런 자유지상주의적 모델은 아닌 것이죠. 자유지상주의 모델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실존적 가능태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업 활동, 경제 활동, 계약 활동의 특수한 실존적 가능태만 어느 것이 정당하게 각인에게 속하는지를 검토하지 않고서 막바로 절대화하고 그것이 자유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한 뒤 그것을 침해하게 되면 자유의 침해라고 이야기하는 본말 전도적인 논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권리로서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가장 최고의 덕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있으며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서는 다른 하나의 이념은 공허해지거나 너무 제멋대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자유주의적 평등 맨첫 강의였던 콜부그 호프집에 대한 약식 강의에서 자유라는 것은 평등한 경계 긋기라는 과정이 없으면 그 자체로 공허한 개념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즉 정당하게 각인에 속하는 자원이 무엇인지를 확정하지 않고서는 권리로서의 자유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유에 대한 이러한 설명을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러한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설명은 바로 실존적 가능태의 여러 차원 중에서 한 차원만 딱 뽑아서 그것을 절대화하여 권리로 이름 붙여주고 다른 조명받지 못한 행동의 가능성들은 그 절대화된 권리란 이름을 붙여진 그런 활동에 억눌려지는 그런 대안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대안을 택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자유라는 것은 실존적 가능태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고 그 구별의 기점은 바로 평등한 경계 긋기다. 내가 너를 코를 부러뜨릴 수는 있지만 네가 나의 코를 부러뜨리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은 평등한 경계 긋기가 못 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내가 코를 부러뜨린다는 것은 실존적 가능태에 불과한 것이지 나의 권리로서의 자유라고 보기 힘든 것이죠. 결국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나가다 보면은 양립 가능한 최대의 어떤 실존적 가능태를 확보하는 방안은 평등하게 자유의 경계를 걷는 방법밖에 없고, 특히 이것은 소극적 자유에 있어서 진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그것은 어떤 자유의 가치, 즉 소극적 자유가 주어진 그것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자원이 너무나 궁핍할 때는 소극적 자유와 제한된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는 그런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비본질적 차이로부터 우리가 자원을 최소한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원을 평등하게 배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 배분해야 될 필요성과 상충하는 실존적 가능태들은 권리로서의 자유에서 영역 밖으로 배제되는 것이 콜부그의 호프집에서 이야기했던 논쟁의 순서였습니다. 반면에 자유주의적 평등에서는 평등에서 자유로 도달하는 방법을 다리 버전을 통해서 보았죠. 다시금 이제 Democracy Possible Here에서는 제가 콜부고 호프집에서 논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에서 평등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자유가 권리로서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평등의 이념을 주의 깊게 도입하여 통합시키지 않고서는 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그런 핵심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논리는 우주적이다. 사람이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고민을 하다 보면 한 곳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만약 우리가 자유에 대한 이러한 설명을 받아들인다면 자유는 정부가 실존적 가능태를 설득력 있는 분배적 이유로 제안할 때 침해되지 않는다는 점도 받아들이게 된다. 여기 자유는 이두번 나왔는데 주제가 하나는 빼시기 바랍니다. 자, 분배적 이유, 분배적 사유는 뭐냐면은 분배적 정당화, 디스트리뷰티브 저스티피케이션은 자원과 기회의 공정한 배분에 대한 어떤 이론에 호소한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는 법은 분배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재산이나 신체가 속한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론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까 예로 든 코뼈를 부러뜨리는 주먹질 같은 경우에 그 코뼈가 누구한테 속하는 겁니까? 그 맞은 사람의 코뼈지 내 코뼈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신체의 어떤 귀속 주체는 각인이라는 거죠. 그런 어떤 귀속 주체를 정했기 때문에 그 분배적 이유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한 침해를 금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이제 세금 까고 받았으면은 그 받은 월급을 누가 훔쳐간다. 그러면 그건 내 돈인데 훔쳐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 돈이라는 것은 바로 분배적 이유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것이죠. 반면에 그 그린벨트를 설정한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설정하는데 실존적 가능태는 뭐냐면 땅이 있으면 땅에 뭐든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를 설정하면서 그러한 그린벨트 설정의 어떤 부담이 수인 한도를 넘지 않고 적정하게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적정한 보상이 주어졌다면은 내 맘대로 내 땅이라고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그린벨트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통적인 소유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공기라든지 녹지 문제에서 그런 공공재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또 다른 분배적 정당화에 의한 정책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재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그 사람한테 귀속하는 것이고 재산을 일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거나 내 계좌에 들어 있다거나 이런 것은 그 사태를 보여주는 것이지 권리 현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죠. 뭐 우리가 자주 예로 들었던 공리주의적 근거에서 로터리의 사회를 실시하는 것의 신체에 대한 침해로 볼수 있는 까닭은 신체의 귀속 주체를 나누는 분배적 이론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또뭐 세금이 재산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재산이 어떻게 하여 정당한 권리로 되는가에 대한 이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론의 정합성 있게 맞아 들어가는 것. 즉, 이러한 이론의 뒷받침을 받고 정당화되는 그러한 정책들로서는 권리로서의 자유를 형성하고 경계를 걷는 것이지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단 36. 자유에 대한 이 개념은 사람들은 오직 적절한 분배적 규제에 의해서 허용된 영역 내에서 그들의 가치를 선택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점을 전제합니다. 이로부터 1장에서 언급한 중요한 제약이 나옵니다. 즉, 개인적 책무의 원리에서 책무는 다른 사람의 삶이 나의 삶과 동등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존재로 다른 사람의 책무와 양립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책무다. 양립 가능할 수 있는 자유의 경계 걷기. 그 경계 걷기의 기점은 공정성, 평등성이다. 요것의 다른 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문단 37. 그런데 이런 distributive reason, distributive justification과는 다른 종류의 justification이 있다. 개인적인 도덕적 판단. 요 안에 괄호는 언제나 제가 쓴 거죠. 개인적인 판단의 정당화 사유. personal judgmental justification은 그래서 제가 앞으로 줄여서 PJJ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로 이 본문에 나와서 R2라고 부호를 붙였습니다. 어떤 종류의 삶이 본질적으로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이론에 호소하거나 또는 이를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는 삶이 좋다. 요거는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결국 누가 문제가 되냐면은 자기 자신이 보통 뭘할때 판단하는 정당화 사유죠.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결혼하면 손해구나.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삶에 결혼의 기획은 빠져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전부 자기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personally, 개인적으로 하는 judgmental 판단하는 그런 justification, 정당화 사유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집단적인 의사결정, 전체 공동체 질서를 세우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R2에 의한 정당화인 거죠. 객관적인 판단의 정당화 사유, impersonally judgmental justification은 특정한 종류의 삶이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는 점이 아니라 객관적인 대상이나 사태에 호소하는 것이다. 이것은 줄여서 IJJ 혹은 R3라고 쓰겠습니다. 그 스타워즈에 R2D2가 있었죠. 그리고 3는 그 3PO가 있었죠. 그렇죠? 예, 네, C3PO였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예는 큰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목업자의 직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 이것은 큰 숲을 보호한다는 것을 제목업자가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하거나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큰 숲을 보호하지 않으면 결국 산소가 잘 생산이 안될 것이고 또 개소에서 있던 목재가 생산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순식간에 잃을 수도 있고, 그 때문에 어떤 전체 공동체의 어떤 분배를 위해서 공기라든지 목재라든지 어떤 그 제목업자가 설사 그 임야가 그 제목업자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기 것, 다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기 것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권리로서의 자유는 분배적 정당화 사유에 의한 실존적 가능태의 제한을 거치고 난 뒤에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자유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은 자유라는 것이 언제나 분배적 정당화에 의한 평등 경계극기라는 그런 본질을 모르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결국 내 마음대로 주먹을 휘두르는데 네 코뼈 부러졌다고 해서 왜 나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이런 어떤 말이 되는 거죠. 이런 말의 혼란이 이제 헌법학계에 있어서나 아니면 일반 대중들의 자유나 평등에 대한 운위에 있어서나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체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분명히 실존적 가능태와 자유는 구별되는 것이고 이것을 구별해서 체계화하여 자유를 어느 하나의 확장된 내용을 가지면서도 또한 어떤 특정한 차원의 실존적 가능태를 절대화하지 않으려면은 이 하나의 방식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R1, R2, R3 이렇게 됐죠. 그래서 R1은 Distributive Justification, R2는 Personally Judgmental Justification, R3는 Impersonally Judgmental Justification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freedom 즉 실존적 가능태는 R1과 R3에 의해서 각각 한 번씩 통과하는 거죠. 채로 한 번씩 걸러주는 거죠. 이거 뭐 함수 그 중학교 때 함수 처음 배울 때 위아래로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그 박스를 그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두번 통과해서 이 R1 제한과 R3 제한이라는 함수를 통과하면 리벌티가 y 값으로 나온다. 권리로서의 자유는 R1과 R3에 제약받지 않는다. R1과 R3에 의해서 프리덤이 제한되어 나온 것이 바로 권리로서의 자유이기 때문에 리벌티 나왔으면 이미 R1, R3는 끝난 문제죠. 리벌티에서 다시 R1, R3로 돌아가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R3도 R1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이다. 아까 말했듯이 큰 숲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까 공기에 대해서 공기가 누구에게 기속되는가 하는 분배적인 걸 갖고 있었죠. 그게 네큰 숲이 내가 이제 대통령인데 공기 다내 거야.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너 벌목을 제한했다가 늘렸다가 제한했다가 늘렸다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것은 알쓰리라고 하기 힘들죠. 그것은 객관적인 대상이나 사태에 호소하는 건전한 논변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객관적일 수도 있죠. 대통령은 지 맘대로 할수 있다. 이것은 그 대통령의 삶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호소하는 이론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알투는 분명히 아닌데 건전하지 못한 알쓰리이기 때문에 진정한 알쓰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즉, 정부는 자원을 보호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그 자원을 보호하는 이유에 있어서도 공정성의 원리에 따라서 정당화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보호의 부담 역시 공정하게 분배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건축 양식상의 통일성을 보존하는 보존구역제. 그래서 지금은 전혀 원칙이 없는 문화관광부에서 그 인사동 거리에 스타벅스 같은 것을 무분별하게 들리지 말고 전통적인 어떤 한옥이라든지 그런 구역제를 실시하면은 스타벅스는 다른 곳에 들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외설물을 거리에서 못 보고 친구 집에서 못 보면 내 집에서는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드비치가 해운대에 없으면은 광안리에는 누드비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급진적인 건축 양식상의 표현을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을 평등하게 존중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 사람들의 삶의 중요성을 너는 급진적인 건축 양식을 표현할 너의 어떤 성공에 대한 관점은 무가치하다, 무시하겠어. 이렇게 해서는 결국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이론에 호소하는 알투로 미끄러져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것은 미끄러져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보호의 부담, 보호의 정당한 사유 이두 가지가 공정 분배라는 원리를 택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R1 제한을 존중한 R1의 원리를 존중한다는 거죠. 근데 R1의 원리를 존중한다는 것은 결국 권리로서의 자유를 확정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절차를 존중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알쓰리 역시 권리로서의 자유를 제한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거죠. 즉 종교적 윤리적 가치는 개인의 판단과 양심에 맡길 수 있지만 미적 환경은 함께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고 일부 일처제를 충실하게 지키고 살지만 어떤 사람은 동거를 3년에 한 번씩 바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양립이 가능하죠. 그런데 어떤 지역에 댐을 건설하든 건설하지 않고 그 지역의 영필이는 돼지 사육을 하는데 댐이 없는 동네에서 살고 초령이는 벼를 키우는데 댐이 있는 동네에서 살고 이게 논리상 모순이죠. 같은 동네에서 산다면은. 그런데 초령이는 교회에 나가고 영필이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 이것은 논리상 모순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에티컬 밸류에 관한 것이지 디스트리뷰티브 밸류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공기는 디스트리뷰티브 밸류에 관한 것이죠. 반면에 그러한 어떤 윤리적 가치와 관련된 행동들은 모두 개인의 자율적 영역으로 이미 경계가 그어져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문단 39. 여기서 R2와 R3의 구분, Personally Judgmental Justification과 Impersonally Judgmental Justification의 구분은 자유의 방해에 매우 중요하다. 미 연방대법원도 이 구분을 원용하여 여러 가지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병력 거부자 사건에서 무신한 거부자의 확신이 양심에 따른 병력 면제를 인정받는 종교적 확신에 상응하는 자리를 그의 삶에서 갖느냐. 이걸 이제 쉼표를 제가 안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됐는데, 확신이 다음에 쉼표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병역 면제가 종교적 확신이 미국에서 이미 인정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웰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긴 한데, 나는 내가 그 기독교인이거나 내가 여호와의 증인이어서가 아니라 나의 도덕적 확신이 병역 거부를 하게 만 집촌 거부를 하게 만든다고 주장을 했고, 나의 논변을 종교적인 것과 연결시키지만 나는 순수의 어떤 이러한 헌법적 권리를 확인받고자 한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결국 이제 웰시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이 그 웰시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로 인정하여 종교적 확신을 넘어 일반적인 양심적 확신에도 같은 지위를 부여했다. 즉그 R2와 R3를 구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양심의 자유다, 양심을 실현하고 이런 것은 결국 윤리적 가치에 맡겨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죠. 여기 이제 참고표가 나왔는데, 미국 판례가 이렇게 보통 V 하는데, 이 V는 VS의 줄임말이고, 우리가 뭐, 출리 대 달심 해가지고 싸울 때 VS 그거고, 왼쪽이 plaintiff, 원고입니다. 오른쪽이 defendant, 피고죠. 그래서, 웰시가 그,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니까, 이제 주법에서, 종교적 확신에 의한 병역 거부는 대체를 인정하는데, 도덕적 확신에 의한 것은 그 액트 법률에 의해서 처벌이 되니까, 그게 위헌이다 하고 긁어 넘어진 거죠. 그래서 원고로 이제 긁어 넘어진 거고, United States가 피고고. 398 US 333은 뭐냐면은, US가 왜두번 나오냐. 앞에 US는 피고를 의미하고, 뒤에 US는 그 US 슈프림 콜트 즉 미국 연방 대법원 사건이라는 것이죠. 만약 그게 주 대법원 사건이면 주 대법원 약을 썼겠죠. 그리고 그 리폴터라고 있는데 리폴터가 그 미국 판례 공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398은 그 리폴트 398권에 있다는 뜻이고 333은 398권에 333페이지 여기 483페이지라고 제가 썼는데, 이거 오타니까 333으로 고치기 바랍니다. 333페이지부터 이 판례가 시작한다. 판례 첫 페이지가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밑에 동그라미 위에, 로우 대 웨이드 사건. 이렇게 보면은, 로우가 원고, 웨이드가 피고, 1973년에 판결됐고, 그, 슈프림 콜트, 미 연방 대법원 사건이고, 410권에 113페이지부터 시작한다. 해서, 익혀서 때때로 복습하면 즐겁지 아니한가 하고 공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부터 미국 판례를 보면은, 아하, 이런 뜻이었지.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알아봤자 별 쓸모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 삼아 궁금하신 분들 보통은 그 앞에 캡션 사건명만 알면은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 미국이 좀 기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국 그 판례는 특별히 이제 사건명이 공식적으로 없어요. 판례는 전부 다그 사건 번호랑 이제 판결한 날짜를 붙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전원 합의체 판결이니, 뭐, 단독 사건이니, 뭐,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이걸 약으로 하지, 그, 공식적인 사건명이 없거든요. 근데, 그, 구글에서 요 사건명만 탁 치면은, 그게 판례가 바로 다 뜹니다. 그래서 판례를 찾기 쉽다는 점에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그, 엔시클로피디아 보면은, 이런 중요한 판례들의, 판례 요지들은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KC 사건에서, 로우 대 웨이드의 판결을 재확인하면서 세 판사가 윤리적 가치와 다른 가치 간의 구분을 상이한 방식으로 포착한 바 있다. 그래서 이제 케이시 사건은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을 재확인했다 그랬으니까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이 뭐냐? 제인 로우라는 독신녀가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위원이라고 이제 소를 제기했는데 미 연방 대법원이 임신 기간을 3분기로 구분하는 소위 3분기 분석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의견에서 보면은 임신 후 3개월까지는 낙태권을 제한할 수 없고 4개월부터 6개월 다음 3개월 동안에는 임산부의 건강보호와 합리적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규제를 할수 있고 나머지 3분기에는 맨 마지막 3월달 동안은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도 생존이 가능하다. viability가 있다. 그래서 낙태를 금지시킬 수 있다. 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프라이버시권 침해다 이래가지고 낙태금지법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333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33 이러면은 로우 대 웨이드 판결.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거의 상식에 속하는 어떤 미국 판결이기 때문에 잘 익혀두시고 또 이제 이게 눈에 잘안 읽으면은 로우라고 보통 그 어문을 쓰는데 그냥 읽으면 왜 아닙니까? 왜? 웨이드는 이제 독일식으로 보면 웨이드 이렇게 되니까 뇌베 이렇게 되니까 뇌베에 대한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배우시면은 다음부터 이 뇌베 이렇게 읽으시면서 아 급할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케이시 사건으로 올라가서 자유의 핵심에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의 고유한 개념을 규명할 권리가 있다. 뭐 삶의 존재 의미, 삶의 신비. 그러들은 그러한 문제는 개성, 인간성의 고유한 속성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낙태에 관한 결정이 그러한 성격의 것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생존 능력을 갖추기 이전 단계의 태아에 대한 낙태는 임신한 여성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세 번째가 이제 로렌스 대 텍사스 판결인데, 이 판결 되게 유명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동성애를 범죄로 만든 주, 이 텍사스가 참 골치를 많이 썩이는 주죠. 텍사스가 남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텍사스 사람들에게 이제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동성애를 텍사스주에서 범죄로 만들어 버렸어. 이런 게참 그것도 2003년도에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미국의 지금 정치 지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상상할 수 없죠. 어떤 동성애를 범죄로 만든다는 것은 물론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사적인 편견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대단히 큰 난관에 부딪히고 있지만, 이렇게 한 국가 크기의 커다란 주가 동성애를 하면은 처벌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 판결은 그래서 텍사스를 주의 법률을 깨버렸죠. 성적 취향과 성적 행동은 윤리적 가치에 관한 문제이지 다른 가치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문단 40. 방금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이고, 종교적 확신은 삶에서 사랑, 친밀성, 성이 차지하는 역할과 방향에 관한 사람들의 확신과 같은 범주의 확신이고, 반면에 오래된 숲이 더 이상 특별한 이익이나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벌목업자의 확신은 오래된 숲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오래된 숲의 어떤 그 귀속 주체를 다시 경계에 걷기 전에는 그 사람이 오래된 숲에 대해서 마음대로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없죠. 근데 어떤 개인적 책무의 원리를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각자 자신의 삶의 기획을 하고 자신의 신체를 움직여 나가고 자신의 정신을 구성해 나갈 그런 양립 가능한 평등한 자유를 이미 권리로서의 자유로 확립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두 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벌목업자의 어떤 행동은 아직까지 실존적 가능태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고 윤리적 가치를 자유롭게 주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미 권리로서의 자유로 확보된 것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